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단절과 축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외교부는 어제 북한의 비상주 대사와 자국의 북한 담당 비상주 대사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신규 비자 발급이나 사업 허가서 발급 등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평양에 상주해온 대사 파견을 중단하고 북한 관련 업무를 중국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또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물품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 관계는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된 뒤 크게 악화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탄핵된 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는 최장 6개월 연장됐습니다. 지난 4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기존 구속 만기는 오는 16일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은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롯데와 SK그룹과 관련된 뇌물 혐의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 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핵심 사항에 대한 심리가 끝났다며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란의 핵 합의 이행에 대한 불인증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의 핵 합의를 전면 폐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인증하는 것은 미국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인증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이 합의로 인해 중단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할지 여부를 6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란 핵 합의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의 합의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이란의 협정 준수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인 파타와 하마스가 어제 10년에 걸친 분열을 끝내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집트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합의에서 하마스는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의 관할권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경찰력 약 3,000명을 라파 국경검문소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파타는 현재 서방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2007년부터 200만 인구를 가진 가자지구를 독자적으로 통치하면서 파타와 대립해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이스라엘도 어제 반이스라엘 편향성 등을 주장하면서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이번 탈퇴 결정이 유네스코에 대한 증가하는 미납금과 근본적인 기구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계속되는 반이스라엘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에 대해 매우 용감하고 도덕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이스라엘도 유네스코를 탈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자 분담금을 줄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과 영토 분쟁이 있는 일부 지역을 팔레스타인 소유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퇴는 유네스코와 유엔 가족 그리고 다자주의의 손실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외무상이 불로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미국은 이를 방어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강압 외교를 적용해야 하며 실패할 경우 심각한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새로운 인권특사 폐지 방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킹 전 특사와의 대담을 통해서 이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4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불로 보복할 것이라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 발언을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미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말과 행동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through both its words and actions, threatens and undermine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캐티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에 불을 붙였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전날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리 외무상은 11일 러시아의 타스통신에 핵무기 대상 협상에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말이 아니라 퍼붓는 불로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의심할 여지 없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een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has the unquestionable ability to defend itself and its allies.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라지만 방향을 바꿔 신뢰할 만한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북한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영내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방어 의지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대북제재 최대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주장 또한 일축했습니다.
The DPRK has a choice.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join the community of nations, or the regime will continue to condemn its people to poverty and isolation.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합류하든지 혹은 자국민을 계속 빈곤과 고립에 처하게 만들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자성남 대사는 11일 유엔총회 제72차 회의 3위원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가 어린이들의 생존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은 평화적 해법을 위해 노력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수사,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사실은 정반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포르투갈 정부가 최근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포르투갈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긍정적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elcome the positive steps taken by Portugal to increase pressure on the DPRK.
앞서 워싱턴 주재 포르투갈 대사관은 지난 10일 BOA에 북한과의 모든 외교 관계와 공식 접촉을 중단하기로 지난 7월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적대적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유엔 회원국 전원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각국이 북한의 최대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1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관리 가능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 시간에 예고 없이 등장해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직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은 없으나 태평양에 있는 괌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켈리 비서실장은 이 문제는 관리 가능한 문제이며 외교로 풀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압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강압 외교를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애쉬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이 제안했습니다. 실패할 경우에 중국을 열어시킨 채 전쟁에 동참토록 돼 있는 한국, 일본과 심각한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터 전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두면 저절로 안정될 것으로 믿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11일 미국 WBU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옛 소련식의 안정된 상황을 맞는 게 아니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원하면서도 통치 능력을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확실한 억제력과 방어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 대북 압박 조치의 요구 조건을 연계시키는 강압 외교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강압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추고 이를 되돌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최상의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노력이 실패하면 미국은 끔찍한 전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열애로 취급한 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 심각한 상황 발생 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 전쟁은 미국의 선택이 아니라 북한의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억제력은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을 낮추게 만드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6.25 한국전쟁 이래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형태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북한에게 분명한 것은 미국 혹은 미국의 친구들과 동맹국들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북한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전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군사적 옵션을 예고하는 듯한 강경 발언을 계속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전직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북 접근 방식에 비판적인 견해가 적잖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 어떤 분명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느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대북 발언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고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면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전임 행정부들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반드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전직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게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트위터를 이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수사에 우려를 표명하거나 압박과 제재에 집중하는 현재의 대북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2명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선동적이라고 비판하고 대북 직접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한 예입니다.
사실 행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레토릭과는 톤이 다른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은 외교적 해법에 여전히 강조점을 두면서 군사 옵션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행정부 내 정책적 차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외의 공화당에서도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을 분별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끌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전직 관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수사를 비판하고 있죠.
네, 로버트 게이츠와 리언 파네타, 척 헤이글 등 전직 국방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뿐 아니라 군사 옵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트위터 글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는 지적인데요. 헤이글 전 장관은 아예 트위터가 발명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헤이글 전 장관은 북한의 제한적인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헤이글 전 장관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과 핵 사찰을 전제로 미국이 5-6기 정도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쉬턴 카터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핵 억제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압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국무장관들은 어떻습니까?
전직 국무장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존 케리 전 장관은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혔고요. 콘도리사 라이서 전 장관은 국무장관의 외교적 노력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부터 국무, 국방장관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북핵 문제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이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거의 완성한 단계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처럼 높아진 우선순위로 인해 북핵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새로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기로 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의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더라도 미국의 행동에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고위관리가 지난주 북한의 장기가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된 직후 사망한 오토 원비어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 행정부나 그 어떤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원비어 씨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North Korean claim has absolutely no basis in the first place. Otto Warmbier was being held by the North Koreans, and he was in their control.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원비어 씨는 북한인들에 의해 억류됐습니다. 또 북한인들의 통제를 받았고 그들 수감 시설에 있었습니다. 원비어 씨를 억류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백악관과 미 의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12명도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The evidence is not terribly strong that the North Koreans are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They meet that criteria.
북한이 테러 지원국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가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좋은 곳이라던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정책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북한의 주기적 도발적 행동들은 유엔의 비난을 받았고 유엔은 매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북한을 다루는 미국의 행동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고 제재 이행을 위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되더라도 미국의 행동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비어 씨 사망 후 미국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정부로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It's probably helpful because there are a number of Americans, particularly those who are going as tourists.
많은 사람, 특히 관광객으로 북한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치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양 마라톤에서 뛰기 위해 북한에 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해하지 못해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북한은 이들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데 이는 큰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 관광이 여행 금지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노력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들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고 북한 정부를 좋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그럴 필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 기구들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금을 모금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제재와 다른 제한 조치들에 따른다면 북한에서 계속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평양과학기술대학 측은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때문에 미국인 교수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Again, I would view the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same category as the kind of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we provide.
평양 과기대 문제 역시 우리가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 범주에 들어가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외부 세계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또 이 대학이 학생들에게 일부 인터넷 접속을 제공해 외부 세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평양 과기대와 관련한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대학에 관여한 사람들은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 일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김진경 총장을 비롯해 이 대학에 관여하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재와 북한 관련 다른 현안에 신경을 쓴다면 그들의 노력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새로운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특사 업무를 겸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특사로서 이 같은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his is a position that is established by law. Congress said there shall be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 인권 특사직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의회는 정규직 상근 대사급 특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의회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현재 의회는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와 같이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제안은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현재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공석입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은 사람에게 반드시 채워야 할 직책을 맡긴 겁니다. 게다가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5개 국가 중요한 2개 사무실에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또한 티베트 문제도 다뤄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집중할 시간이 없고 집중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미국에 오지 않았는데요. 어떤 요인들이 이런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North Korean refugees have a choice when they are able to escape from North Korea and escape from China.
북한과 중국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하거나 미국을 선택하면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북한을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 가족과 친구, 지인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이 한국에서의 생활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기로 한 것은 매우 타당한 선택입니다. 미국과 미국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관심사는 북한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서 편안한 정착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기를 원하는 탈북자들을 더 찾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미국에 오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죠?
Now they've largely ignored it. The Secretary Tillerson in his speech in May to State Department employees.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로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5월 국무부 직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안보와 경제적 이해가 최우선 과제라며 그 이후에 미국의 가치와 인권 등에 대해 우려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미국은 인권을 정책의 일부로서 계속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 문제가 소홀히 다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Yeah, there's no question the security issue is the overriding issue. It's the most important issue.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is not an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할 기회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중대한 우려인 안보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지만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the things that we have been doing in the past, we have pressed the North Koreans for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United Nations.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만드는데도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우리는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북한의 인권 정책을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탈북자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고 대북 정보 유입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인들과 다른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은 인터넷에 접속해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대북 방송과 북한의 정보를 확산시키는 활동에 적극 관여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같은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 고립의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외교 관계를 격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외교 관계를 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의원이 11일 2017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캐롤린 멀로니 의원,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반 법안으로 이렇게 양원의 동반 법안이 발의될 경우 심의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원에 법안을 발의한 와그너 의원은 성명을 내고 추가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가하고 동맹들과 협력해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북 정책이 요구되는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국가들 명단을 국무장관이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 공관수를 줄이고 미국 내에 있는 상대국 외교 공관수도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대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원조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재 관련 내용으로는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 북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단둥, 지청, 금속회사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석탄과 철, 철강 등 광물과 합성 섬유 등을 주로 취급하는 무역회사들입니다. 또 북한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금융기관은 미국의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의원 12명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해 활발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드 마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가 주도한 이 서한에는 벤 카딘 외교위 민주당 간사, 딕 더빈 원내총무 등 11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 말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이를 비난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 현황과 전망에 대해 행정부가 의원들에게 기밀 브리핑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은 지금까지 압박만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하며 외교를 우선시하는 종합적인 대북 전략을 펼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선동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전 세계를 북한과의 전쟁에 위험한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교적 해법을 공개적으로 묵살하며 압박만 가하면 역효과를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핵과 화학,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제안들을 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국토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가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이 허풍인가 실질적인가란 제목으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 무기, 사이버 공격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We do not yet face a clear and present existential threat to the American homeland from North Korea, but it's getting closer each day.
미 국방대학 대량살상무기연구소 패트릭 트렐 선임 연구원은 아직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해 명백한 실존적인 위협을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렐 연구원은 따라서 미국이 테러 단체들의 생화학 무기 공격에 맞서 국내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탄두 탑재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위기 순간 북한이 이를 미국에 쏠 수 있다면서 핵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영토에 대규모로 여러 개의 핵탄두를 사용한 공격을 상정해 대응 계획을 짜고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핵 공격 직후의 인명구조 활동, 단기적 구호 활동과 장기적 복구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맹을 공격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란 점을 계속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The cyber threat is already here. It is persistent, ongoing, and comes in various guises and forms. The battlefield today includes
조지 워싱턴 대학 사이버 국토안보 연구소의 프랭크 실루포 소장은 북한은 이미 미 본토에 대해 다양한 위장과 방법을 통해 끈질기게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루포 소장은 이에 대해 미 국토안보부가 국방부, 민간 회사들과 협력해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상정해 핵심 기반 시설과 전기망을 보호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공격 행태와 기술 등을 민간 회사와 기반 시설 운영자들에게 제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보안기업 시만텍의 제프 그린 선임 국장은 누구라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veryone has to assume that they could be a target of Lazarus and prepare accordingly.
북한이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 해킹 그룹을 5년간 연구한 결과 다른 사이버 공격자들과 달리 연예계, 금융계, 기반시설, 정부 부처 등 다양한 분야를 공격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공격 목표를 매우 빨리 전환하거나 동시 공격을 감행하고 단기간에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특징을 보이는 등 공격적이고 정교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진흥재단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 국토안보부가 북한과 연계된 선박을 파악하고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other elements of the U.S.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activities of North Korean-linked vessels, including.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해 법제화한 북한, 러시아, 시리아 제재법 조항에 근거해 북한과 연계된 선박들을 파악해 명단을 작성하고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현재 미 재무부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40척만 제재 명단에 올렸지만 자신이 속한 민주주의 진흥재단 연구원은 북한과 연계된 선박이 140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기해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인자로 떠올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습니다. 세대 교체를 통한 친정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북한은 지난 7일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용해의 부상입니다.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인 최연의 아들인 최용해는 당 중앙위 부위원장 말고도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위 위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 모두 6개의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의 보직이 추가돼 총 8개의 모자를 쓰게 됐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국의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최용해가 북한의 2인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가 분석하는 틀로 보면 확고하게 북한에서 2인자로 부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용해가 당 전문부서의 부장을 겸하게 된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노동당에는 내각과 사법 그리고 사회 전 분야를 지휘 통제하는 22개의 전문부서가 있는데 최용해가 이 중 하나를 책임지게 된 겁니다. 북한 당국은 최용해가 어떤 부서를 담당하게 됐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창현 소장은 당의 핵심 요직인 조직지도부장을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과거 70년대 이후에 최고 통치자가 겸임했던 조직비서와 조직지도부장을 함께 겸직하게 된 것은 북한 사회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용해가 조직지도부장에 오른 것으로 관측하는 근거로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추대 20주년 중앙경축대회 주석단 호명 순서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최용해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김영남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에 이어 네 번째로 거론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최용해가 조직지도부장을 겸임했는지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용해가 당을 책임지고 박봉주가 내각 그리고 황병서가 인민군 이렇게 된다면은 조직지도부를 담당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 조직 지도부를 내줬을까 김정은이가 그만큼 믿을 수 있을까 난 그건 좀 의문인데
조직 지도부장은 당 간부의 인사를 책임지는 요직으로 김정일은 1973년 조직 지도부장에 올라 2011년 사망할 때까지 이 자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으로 올해 30살인 김여정이 고속 승진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그동안 김여정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있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정과 행사 등을 챙겨왔는데 이번에 당의 최고기관인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겁니다. 김일성 주석의 딸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의 사례를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것이라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자기 고모, 예를 들면 김경희는 66살에 당 그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뭐 1년 5개월 만에 들어갔거든요. 우상화하는데 다시 말하면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그 책임을 맡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당정치국 위원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 부장 등 세 가지 직책을 한꺼번에 맡은 박광호는 외부에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다만 박광호가 8일 열린 노동당 경축대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한 것을 감안할 때 그가 선전선동부 부장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인 이데올로기 지도 부분은 역시 좀 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박광호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당 차원에서 군사 문제를 다루는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최용의 리병철과 함께 정경택과 장길성이 진입했습니다. 리병철은 미사일 개발에 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동시에 된 정경택은 그 배경과 이력이 알려진 바 없습니다. 정창현 소장은 여러 정황을 볼 때 정경택이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해당되는 국가안전보위상에 기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당대회 때, 7차 당대회 때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개편을 했는데 그때 이제 11군단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김원웅이 국가안전보위상으로서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김원웅이 보위상에서 물러나서 총정치국으로 왔기 때문에 당중앙군사위원회에 국가보위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선된 인물 중에서 그런 위상을 갖는 사람이 정경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로 추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인사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정치국 위원으로 경제를 챙겨왔던 곽범기가 물러나고 태종수, 박태성, 안정수처럼 지방과 실무 경험이 많은 경제관료들이 대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다시 정창현 소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안정수 경공업부장을 부위원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경공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관료를 부위원장급에 새로 포진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대체로 보면 9명에서 11명으로 부위원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대체로 한 4명 정도가 경제부서이기 때문에 경제 쪽에 좀 더 당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 교체라고 말합니다.
He would want to be bringing into higher positions of power.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김기남, 최태복, 곽범기, 리만건 등 7, 80대 고령인 2세대 인사들이 대부분 물러났습니다. 반면 5, 60대 인사들이 대거 노동당 핵심 부서로 진출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사로 정치국 구성원의 26%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44%와 전문부서 부장의 39%가 교체됐습니다. 반면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기존의 핵경제 병진 노선이 거듭 강조되는 등 정책 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번 주 자유 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2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전면적인 대북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에드워드 마키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사가 선동적이라며 미국과 전 세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한은 이어 현 한반도 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인 대북 외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 말 북한과 직접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사실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비난한 건 한반도 위기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행 중인 직접 대화의 현재 상황과 전망에 관한 기밀 사항들에 대해 설명 듣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석인 주한미국 대사와 국무부와 국방부의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임명을 위한 지명, 그리고 의회 인준 요청과 같은 관련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며 전 세계가 전쟁 없이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갈 미국의 책임 있는 지도력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교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평양과기대는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에 2018년 봄학기 교직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이 대학은 공고를 통해 미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지원자에게 채용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평양과기대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교직원을 모집해왔지만 이번 채용 공고문처럼 미국 국적자를 제한하는 문구를 명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미 국무부가 지난달 1일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평양과기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가을학기가 시작됐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평소보다 교직원이 약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평양과기대는 2017년 가을학기를 위해 유럽이나 중국 국적의 교수들을 채용해 제한적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항공기 제조업체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사가 북한의 항공기 부품을 간접 수출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매체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뉴질랜드 세관은 북한의 항공기 부품을 보내 2006년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이 업체를 올해 초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사는 자사 항공기가 북한에 있는 것을 알고도 일부 부품을 교체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 부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업체는 당초 이 항공기를 중국 내 합작회사에 판매했고 2015년 12월 북한에 최종 수출되기에 앞서 이 항공기는 또 다른 중국 회사에 거듭 팔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내년 1월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회사는 최대 7만 1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일상에서 남북 통일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주최한 2017 통일로 행사인데요. 톡톡 튀는 발상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 가족 등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머리 대고 이 정도 크기에서 자가
있다. 통일이 되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한 번 더.
원한다.
좋았습니다. 자평기 전도해주세요.
진행자가 손에 든 휴대폰의 성냥 측정기 바늘이 통일을 외치는 소리에 크게 요동칩니다.
아버지 통일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 네. 70년 동안 네.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아버지.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염원을 데시벨을 측정해서 저희가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정말 북한까지 들릴 수 있을 크기로 그렇게 외쳐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80살이 훨씬 넘은 노인의 입에서 갑자기 절규에 맺힌 듯한 우렁찬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립니다.
준비 시작!
15살에 신이주에서 서울로 피난 와가지고 고향을 돌아가지 못해 한이 맺혔어요.
자, 마지막으로 통일됐으면 좋겠다. 큰 소리로.
통일을 원한다.
아, 좋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통일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자, 인간 자판기 작동.
이곳은 평화로 2017 행사가 열리는 서울역 광장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주최한 이 행사는 13일부터 4일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일 관련 공공학술기관, 민간단체, 탈북민과 이산가족들이 참여해 시민들과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나눕니다. 통일부 김정성 행정사무관은 BOA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내 일상의 문제로 생각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 통일, 미래를 주제로 특별한 좀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해서요.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통일박람회 행사로 2015년, 2016년 두 번 개최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평화를 주제로 해서
대운 60개 이상의 부스가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1km 거리의 고가를 걸으며 한반도 종단을 체험하는 공간, 평화통일 뉴스를 가족이 직접 제작해 방송까지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한 천막 앞엔 시민들이 탈북민을 뜻하는 통일의 마중물, 통일의 동반자, 먼저 온 통일이란 표어를 들고 줄을 길게 서서 즉석사진 촬영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구 하셔도 돼요.
통일을 기원하는 피켓을 들고 저희 사진 포토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죠?
아,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행함으로 피켓을 들고 행함으로써 저희가 통일을 염원한다라는 기원한
주제의 특징을 좀
강조합니다. 서울역장 제복을 입은 채 걸어다니는 두 참가자는 얼굴이 없고 목도 없습니다. 대신 가슴엔 기다리다 목 빠진 역장이란 표어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저희 이게 통일을 기다리다 목 빠진 역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통일을 염원하면서 이렇게 목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보통 기다리다 목이 빠졌다 이렇게 하는 컨셉으로 해서 저희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네, 통일을 간절하게 바란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기획한 이 부스 옆엔 서울에서 독일 베를린으로 가는 열차표와 유라시아 지도를 담은 엽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철도를 통해 가지고 분단을 극복하고 대륙으로 가자 이런 취지의 티켓입니다. 지금은 이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베를린 티켓을 하나 딱 받으면 가슴이 설레이잖아요. 기차 타고 갈 수 있다는 게.
부스엔 통일을 가로막는 벽돌을 맞춰 넘어뜨리는 비석치기 놀이, 북한 지도를 맞추는 퍼즐 게임, 평화의 바람을 염원하는 평화 바람개비 만들기, 평양에 가는 열차표를 직접 전통 방식으로 찍어보는 체험 코너 등이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감귤 보내기 협력 사업을 펼쳤던 제주도는 직접 감귤을 갖고 서울로 올라와 통일 이행시를 짓는 시민들에게 감귤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제목처럼 감귤 향기를 타고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통일 바람이 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행사하고 있어요.
평화로 2017 행사엔 탈북민들도 참여해 직접 재배한 북한식 고구마, 버섯 등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시식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특별하죠. 많이 어서 북한으로 가는 길이 어서 열렸으면 하는 심정에서 왔어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 학생들이 언어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휴대폰의 앱도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불동무 앱이라고요. 북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어려운 단어들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한 앱이에요.
남북한의 다른 문화 차이 극복을 위해 실제로 만든 빗장을 여는 행사, 통일 감수성을 선소하는 행사도 신선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바라봐야 통일에 대해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빗장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예,
직접?
예, 예.
빗장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이제 함께 이제 아셔야 되는 게 통일 감수성이라는 건데, 제가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 혹은 가치 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덟 가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평화, 공감, 반차별, 통합, 소통, 반편견, 협력.
넓은 빗장을 열고 통일 감수성을 배운 시민들은 북한인들에게도 그런 마음 자세로 다가가겠다고 선서까지 합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는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세상을 바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 감수성을 키워가기를 약속합니다.
서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케냐인 엘비스 씨도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통일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I think if the two countries came together and worked together, then actually Korea.
엘비스 씨는 남북한이 함께 협력하고 통일을 이룬다면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미 그런 능력들을 한국에서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통일을 목 빠지게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합시다. 목 빠지게 평화를 기다리고 있어서 통일합시다.
이날 행사장엔 통일이 노년 세대의 전유물이란 통념을 깰 만큼 많은 청년 자원봉사자들과 청소년들이 참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올라온 고등학생 강건구는 다양한 체험과 남북한의 공통점들을 보면서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은 좀 있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다른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뭐 배지 같은 것도 있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보는 뭐 만화책이나 그림책, 교과서 이런 것들도 보고, 음식도 뭐 우리랑 먹는 거랑 사실 뭐 재료는 같지만 메뉴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 어떻게 다른지,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또 윷놀이 같은 것도 사실 가랑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콩잇도 우리 놀이라는 게 참 빨리 그냥 통일돼서 우리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 2017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